요한은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유까지도 씀으로써 이 요한복음은 사실상 완료된 것이나 다름이 없지만 이 21장은 부록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도의 언약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업으로 돌아갔지만 허탕치는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까지 찾아오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요한에 대한 질문과 여기에 조금은 신비스러운 주님의 답변으로 마무리되고 이 사람이 바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자신이라고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으로 이 요한복음을 끝냅니다. 이 21장 마지막 장을 3회에 걸쳐 나눈 것으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이 거의 절반을 다루는 분량이지만은 내용상으로 나눠서 상고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다소 많은 부분입니다만은 소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제자들의 일련의 모습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6장 32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천사들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마태복음 28장 7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6장 7절에 천사들도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봐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나 완전히 예수님께 절망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어부들이 과거 자신이 하던 익숙한 일에 다시 돌아가 밤을 새워 그물질을 했지만 전혀 고개를 잡지 못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였음에도 헛수고였던 것과는 달리 상상할 수 없는 고기를 잡음으로 상황은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예수도의 사랑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아침까지,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자신들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은 오늘 같은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부분으로 보겠는데 제목은 첫 부분에서 잡았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좀 더 여러분들이 마음을 뒀으면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일단은 이걸 저는 주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라고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부활을 수없이 증거하셨지만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것으로 후에 나타나는 결과들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의심하던 도마까지도 확인하고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린 내용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 성령의 전적인 인도를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인 만큼 옆에 계시지 않은 것만으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베리아 호수는 사실 그 이름도 구약 성경에서 명칭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누가복음 5장 1절이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방 이름이고요. 현재 상고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는 갈릴리 바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요한복음에서만 해도 갈릴리 호수의 서쪽 아래에 위치한 도시, 거기에 디베리아라는 이름이 몇 번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6장 1절에 그랬고요. 디베랴에서 6장 23절. 디베랴 호수. 오늘 21장 1절. 아무래도 디베랴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지 않나 이해가 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2절에 그렇게 나타나죠. 결국 제자들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7명의 제자들은 다시 주님을 뵐 것이라는 기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천사들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주님을 뵐 것이라는 기대로 갈릴리에 내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활 후 예루살렘에서 뵌 후 또 다른 예수교도의 부활 후 나타나심이 여기에도 있었다는 요한사도의 소개이지만 여기서도 역시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여전히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물론 마지막에 두 제자의 이름은 없습니다만은 자신의 이름 대신에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2절에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주동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앞서는 베드로는 자신의 의도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라고 계획을 밝혔고 여기에 다른 제자들이 따라 나섭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3절 중간에 그랬죠. 갈릴리에서 뼈가 굵고 예수도의 부르심에 따라 나서기까지는 평생을 자신들의 일터로 삼았던 그곳에 돌아와서 과거의 일을 다시 해보지만 그 결과는 그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3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필시 제자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계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본래 갈릴리 바다의 고기잡이는 주로 밤에 이루어지고 아침이면 그물을 씻어두고 쉬는 것이 저들의 사이클이었던 것으로 복음서에서 나타납니다. 비슷한 이야기 같이 보여지는 누가복음 5장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장 5절인데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3절에 해서 함께 과거의 기술을 다 동원해 봤지만 결과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예수도께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이라든가 또 마가복음 1장 17절에 하신 바 있던 것처럼 이제는 고기를 잡는 소질, 기술을 아마 잃어버린 듯합니다. 사실 당시의 제자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평안치 못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건 마음 써서 세심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장차 인류를 복음으로 불러드릴 귀중한 역할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기까지는 그들이 무엇을 했든 간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제의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 하다 하다 안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 즉 말씀의 사역을 하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는 주님 부르시기 전에는 나름대로 갈릴리에서 그래도 가정을 책임지는 충실한 어부였다는 사실을 본다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가령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당대에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성경도 많이 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과거에 돌아간 제자들이 허탕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께 불리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머물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될 때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는 요한사도의 또 다른 교훈을 요한삼서 2절에서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4절에서 9절인데요. 자, 이렇게 허탕치고 밤을 보낸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일곱 제자들이 실패한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성공의 비결임을 친히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직접 깨닫게 하심이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아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한 번 주님을 알고 교훈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세상의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4절에 그랬습니다. 다른 아침보다 그 아침은 어쩌면 제자들에게 어느 아침보다도 힘겨운 아침이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믿음이 불확실해서 과거의 일로 돌아가 실패를 경험하고 낙담해 있는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였지만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잠시 주님을 등한히 여기고 세상의 일에 붙잡혀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을 어루만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5절에 그랬거든요. 상반절을 보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과 신비를 보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만 진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5절 하반절이겠죠? 이 제자들의 표현을 어디서 들어본 것 비슷하지 않습니까? 8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두 함께 죽여야 한다고 정죄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고 모두가 돌을 던져버리고 떠난 자리에 여자와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요한복음 8장 10절이죠. 그렇게 물으셨을 때 그 여인의 그 울음 섞인 답변 한마디가 바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던과 같습니다. 물론 고기가 한 마리 잡은 것이 없다는 말이나 정죄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같습니다만 심정은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연약하여 영적인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의지를 따라 고기 잡으러 왔던 제자들을 주님은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역시 회복시켜 주시려 오신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6절에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고기를 잡아보신 일이나 경험이 없는 것으로 성경에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낚시질도 해보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제자들이 밤새껏 허탕친 고기잡이를 단번에 만회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역시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이 상황에서도 나타내신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 실패한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연을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런 되어진 엄청난 역사에 요한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해와 함께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7절 상반절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함께 공감한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7절 하반절에 하는 것처럼 급하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급한 성격의 베드로와는 다르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8절에 그렇게 뒤수습을 하는 모습이 연이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장소의 바다의 상황이 서해 바다처럼 완만한지 동해 바다처럼 갑자기 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육지와 거리가 약 90m쯤 떨어진 곳에서 베드로는 물로 뛰어내렸고 나머지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 잡힌 그물을 물가에까지 끌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서로의 다른 성격들이 나타나는데 서로 다른 성격대로 이 은혜의 역사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각자 자신의 그대로만 드려진다면 다른 특성대로 쓰임을 받음을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 부활 후 최초의 이적이 완성되었을 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은혜의 식탁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영적인 일만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일상과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귀중한 의미에서 나중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떡을 떼는 것과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도행전 2장 46절 하반절에서 47절 상반절 영육의 교제의 도구가 되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 역시 자매들의 헌신으로 매주 예배 후에 애찬 나눔이 이 안타까운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불가능하게 됨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빨리 회복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지체됨을 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에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밤새껏 그물질로 허탈하고 낙담하여 힘을 잃은 제자들을 식탁으로 격려하십니다. 비록 그들의 밤샘이 열매 없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었을지라도 여전히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때로 믿음을 잃어버린 주님을 등진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습 속에도 예수도는 여전히 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것이 육신만을 위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그의 택하시고 거듭난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심을 보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있을 때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려 한다면 변함없이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안타까움을 해결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의 결과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베드로의 선언과 함께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 밤새껏 수고했지만 고생만 했을 뿐 아무런 소득도 없을 그런 시간에 변함없이 아침은 밝아왔고 그곳에까지 찾아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상상할 수 없는 소득을 얻었습니다. 친히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주시는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내용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미 숯불에 생선이 올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 주님께서는 이미 생선을 잡아서 구워 놓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예수 기독께서 충분한 식탁을 준비하실 수 있으시지만 여기에도 물론 그 고기 자체가 제자들의 힘이나 기술로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적으로 잡게 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의 역할을 주시는 주님의 배려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1절에 그때 있습니다. 요한의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던 베드로가 역시 이 일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11절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가득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했는데 그물을 가득 채운 고기는 잔 고기는 없고 새끼 고기는 없고 큰 고기만 153마리나 들었지만 그물을 상하지 않은 채로 잡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153마리의 생선의 숫자로 상징을 찾으려는 여러 가지 해석이나 시도들이 있지만 이것 역시 그렇게 신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이에 생선을 153마리라고 세었는지 그것조차도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상황적으로 봐서 말이죠. 작은 생선들은 수에 치지 않고 바다에 던져서 살려주기도 하는데 예수께서 잡게 하신 고기는 모두 숫자에 넣을 만큼 큰 것이었다는 이해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생선을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한꺼번에 그물에 모아서 잡은 다음에 선별하고 크기를 구별해서 구분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창조주로서의 주님을 말했지만은 우리 말로 잔챙이는 골라낼 필요가 없는 성체들만을 잡게 하신 것으로도 예수도의 신성을 증거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12절에 그런데 앞에서 이미 봤던 대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9절에 했던 것처럼 이미 아침 식사는 준비되어 있었고 생선을 완전히 정리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여유나 사랑을 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향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초청입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는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는 저들의 결과에 식탁을 준비해 줄 만한 그런 여유나 가치가 없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갈릴리에 생선을 잡는 데는 실패했을지라도 장차 사람을 낚는 저들의 미래를 보시며 격려하시고 힘주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되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제자들 모두는 이미 예수도심을 확신했던 까닭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2절 하반절에 요한의 기록도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3절에 그리도 있죠. 저물어가는 베세다의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적으로 굶주린 장정만 5천명이 넘는 군중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도 열두 광주리를 부스러기로 거두었던 6장의 이적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언제나 원대로 필요를 따라 주심을 여기서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안전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6장 11절에 우리가 이미 살핀 바 있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마지막 14절에 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자신이 기록한 주님의 부활 후 나타나심의 네 번째이죠. 정확하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을 제외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여기에 단서를 붙이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4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아직 성령에 오시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오직 육신에 있는 항상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고 예전에 고기잡이에 복귀해 보지만 밤새껏 고생의 대가가 없었던 것은 어쩌면 예수들을 제외한 저들의 삶에 공허와 수고만이 가득함을 보여주신 일련의 주님의 또 다른 가르치심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비록 날이 새어가 새날이 시작되었음에도 고생과 허탈감만이 가득했던 그곳에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순종하였을 때 나타난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없는 어떤 노력보다도 함께 하심이 풍성하고 넘치며 평안함을 알게 하신 또 다른 주님의 사랑의 역사였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르지 않은 약속이며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미 15장 5절에서 살폈던 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오늘 내용과 더불어 이 부분이 중요한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확신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삶이 되지 않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영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